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조건이나 노력이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합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바 이 구원의 그 특성,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특성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완성의 자리까지 지키고 갈 것이라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국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피려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9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 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 편을 드는 건 얼마나 더 굉장하겠느냐 하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더욱. 또 10절에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옛날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더욱더 큰 선물과 큰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알게 하고 싶은 얘기를 위한 서론적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따라서 시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은 그 완성까지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 나라는 지금이 있기까지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성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과거와 우리가 결국 가고야 말 그 결국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는 뭡니까? 현재죠. 그 현재는 뭐냐 하는 것이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사실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건 이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실패되지 않고 영광된 완성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공통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재를 확인해야 되느냐 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합의하거나 조건을 갖추거나 요청하지 않은 구원이었고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될 것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시작했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는 우리가 모르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미래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그럼 셋에 일관된 하나의 흐름은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하여는 이방인이었고 관심을 갖지 않은 자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도 우리는 죄인이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자의 현재, 현주소,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물론 우리의 실패와 미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패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것. 하나님의 의존적일 것. 그와 연합할 것.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신자가 얻은 바 구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을 지금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제시하고 있고 책임과 권리 양쪽으로요. 그리고 그 안에만 우리의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신자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와 위치에 대하여 틀려있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지적하는가 하는 것을 부정적인 차원입니다만 추적을 해서 신자가 마땅히 지금 누려야 하는 것과 지금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좀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몇 번 살펴야 되니까 거기다 뭘 하나 끼워 놓으십시오. 신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주 성경 말씀 중에서는 그 난제 중에 하나인 구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 합니다. 성경에 이런 최후의 경고가 이거 말고도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뭔가? 그리고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이 고민되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도 얼핏 읽으면 그러니까 구원을 분명히 얻었다가 실패할 수 있는 것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과거 역사가 이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21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입국하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것의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거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아까 여기도 뭘 하나 끼워 놓으세요.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저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킨다가 약속의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가 약속의 중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지 종되었던 땅에서 종을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내 땅과 내 기업을 가지려면 종살이 하면서는 가지지 못하죠. 자기 소유를 갖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그 구원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궁극적 목표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기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살이로부터는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는 것이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에서 하나의 실예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민수기 13장으로 가시면 27절 보세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가셔서 이 타락한 자들은 왜 새롭게 하지 못하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용서가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현재의 욕보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십자가는 한 번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알고 십자가를 두 번 지게 한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한 번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건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뭘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애굽에서 한 번 나오면 되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지 애굽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애굽에서 꺼낸 의도를 모르는 거고 애굽에서 저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모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가치가 없다고요. 민수기 14장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꾸짖습니다.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한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 삼은 심령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불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명예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그가 구원해낸 백성을 그의 자녀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그 구원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꺼낸 것은 가나안에 넣기 위해서다라는 걸 까먹고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는 자는 나온 이유를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애굽에서 꺼낸 가치와 그 영광을 무산시키는 죄를 짓는 꼴이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거부로 인하여 이것이 그의 구원과 그의 계획을 취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얘기나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신 것은 영원한 나라에 세우시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그 자리에 이르도록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나온 것까지는 오케이 해놓고 그 다음 과정은 못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그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은 중간에 절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고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여태껏 우리가 로마서 3장, 4장에 걸쳐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완성의 자리에 데리고 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하거나 우리가 미련하게 굴면 채찍을 들고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신자의 지금 현재란 말입니다. 우린 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굽은 나왔는데 가나안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의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여 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춤을 한번 비춤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알고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경고예요? 우리가 그거를 나눠서 갖고 있지 말라고요. 구원 따로, 지금 따로, 미래 따로 갖고 있지 말라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시점에서 이미 완성까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그의 의지와 그의 목표 속에 있는 한 아무도 그걸 방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듯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 그 둘을 묶는 직선, 둘을 일관되게 묶는 선 속에서 어떤 현재를 가져야 되느냐면 그 하나님의 간섭 속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정답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1절이 뭐였죠? 뭘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완성의 자리에 갈 것인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일. 이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 신자의 현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무궁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관성, 영원성, 성실성이 우리를 영광된 완성의 자리에 가게 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제 일관되게 묶으시면 현재 신재의 위치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조건이나 나의 미련한 것을 개의치 않고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은혜로우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셨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과정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나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그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그 안에 있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됐죠? 그럼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자꾸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더 뭘 애쓰시지 않아도 되는 독립된 존재가 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구찮지 않게 하는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것이 굉장한 신앙으로 오해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뜻밖의 많은 자들이 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에게 의존되어야 되고 종속되어야 하는 신앙으로 현재를 확인하지 않고 독립적이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좀 더 완전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좀 더 건강하고 능력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약할 때 더 강하다 이거예요. 왜? 약해야 훨씬 주를 더 자주 찾고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최고의 이 신앙적인 약점은 뭐냐면 능력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능력은 언제나 얼마나 주님과 밀접하냐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내 편을 들어서 나를 위해 그 일을 이루어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주님의 필요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 내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양받는 것, 이렇게 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 분양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주님 그냥 계세요. 이건 제 손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준비하셔야 됐던 게 뭐냐면 바울에게 뭘 많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주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은 그가 얼마나 많이 자신인지 주님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혼합되어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유명한 저 바울의 고백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인지 주님이 사는 것인지 모를 만큼 의존적이라고요. 연합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신자의 정당한 위치입니다. 현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신자가 믿음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를 뭘로 보고 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께 의존적이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도, 그러면 우리는 기도라는 비법으로 주님 앞에 내가 필요한 무엇을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복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라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기도를 하면 즉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시편의 기도들을 보시면 기도가 언제나 그 기도를 하는 당사자의 절박한 문제로 인하여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옛날 사건을 상기해요. 가만히 상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한테 해롭게 한 적이 없고 무심한 적이 없었다는 과거 경험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들고 들어갔던 절박한 기도를 팽개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의 모든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슨 이익을 얻느냐 하면, 내 욕심과 절박함으로 들어갔으나 주님의 뜻을 받아갖고 나오죠. 평안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원래 의도요,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잊고 있습니까? 그 잊고 있는 그 과정이 지금입니다. 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만나기까지의 인생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확인하며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신앙 가운데 자랑이고 여러분이 안심하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주를 찾으며 주와 만나며 주와 모든 것을 의논하며 주께 맡기며 이런 것들이어야 됩니다. 의존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만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풀 수 없는 고민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주를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찾아 나오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애들이 학교 떨어지고 죽을 병에 걸리고 어떤 일들이 안 되고 해서 더 이상 세상에다가 물을 수가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서 주 앞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것들을 배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신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앞에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경고받은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영광된 미래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성령의 인침과 함께 하심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금을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경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의 원 위치로 돌아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취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이게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는가 봅시다. 4절에서 6절까지가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앞이 점은 무슨 얘기예요? 기초에서 맴돌지 말고 과거에서 맴돌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왜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1절에서 3절까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자리까지 도장을 찍은 사건이라고요. 그 일을 위하여 시작한 거라고요. 중간에 그것이 꺾이는 일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경고한 것처럼,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이 경고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삶의 영위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긴밀히 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싸움을 싸우실 것이요, 내 편을 들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못하죠? 우리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아직도 좋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의 보험으로 들어놓고, 그러나 세상에서 아직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이 우리에게 요구된 책임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경고를 마치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이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이 경고를 그렇게 심각히 받아야 됩니다. 이 경고에 저촉된다는 건 미련한 짓이고 손해보는 짓입니다. 신자가 마땅히 현재 누려야 하는 신자로서의 누림들, 그 부여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건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믿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신자의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확보받고 있고 당장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자된 여러분의 지금 위치, 그리고 그 위치와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지 마시라, 이렇게 성경이 권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영원성과 그 부요함과 그 엄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을 이제 말씀 앞에 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십자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사 우리의 인생에 복된 것들을 누릴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과 저 썩어질 세상에 대하여 나의 마음과 시선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